1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4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신 분도 고향 찾아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노인이 힘없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다를 대로 다른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를 쥐고 있었고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 생기있고 발랄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걷고 있는 걸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양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에 힘이 전혀 없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그리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젊었을 때 그 활기찼던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시커멓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함이 없는 그런 연약한 영락없는 노인의 모습이 그에게서 보였습니다. 양떼들이 광야에서 다 말라버린 풀을 뜯어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싫지만은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괴롭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40년 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이나 이렇게 흘러갔구나. 멀리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앞에 가시덤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양들도 다 피해서 가는 그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의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참한 내 인생이구나. 이 노인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지내다가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냈던 해가 40년입니다. 태양은 매일매일 떠올랐지만 저 태양이 나를 위해서 떠오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멋진 태양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태양이구나.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자신의 재산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광야에서 40년간 살고 있었지만 그가 치고 있던 양은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이었습니다. 그는 대릴 사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눈치도 보아야 되고 아내의 눈치도 보아야 되고 그 나이가 먹도록 그는 양대를 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포기한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자신의 재산이라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을 텐데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인생의 패배자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세는요, 전승에 의하면 말더듬이었다고 그럽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한 그런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의 그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마는 그 발걸음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오후 5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6시까지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직 5시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서성이고 있던 패배자의 인생을 살고 있던 그들의 그 모습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죠. 야심찬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이 절대로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잿더미와 같이 된 이 모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불태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태워주시면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는요, 살벌했던 시대입니다. 어머니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던 시대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죠. 병사들이 찾아가서 피똥이 같은 그 아기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가지고 있다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죽이는 겁니다. 살육의 현장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왕자로 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공주의 보호 아래 공주에게서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이 모세의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의해서 이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것도 궁중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났던 그 집에서, 어머니의 집에서 일정 기간 자라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젖을 물려서 키우면서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저기 자라난 그때에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은 눈물의 아들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아이를 다시금 궁으로 돌려보내야 되죠. 떼어놓아야 되니까 엄마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웠겠습니까? 너는 히브리인이다. 잊지 말라. 우리가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거 네가 자라나거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라고. 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랐을 때에 공주에게로 돌려보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그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있었죠. 그래서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노예와 같이 비참하게 채찍에 맞으면서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내 동족인데 이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기까지는요, 모세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왕자의 자리까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가 40년간 살아왔던 그 왕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일어났었죠. 그가 얼마나 큰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일어났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미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히브리인인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양심에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 왕자의 직분. 이것을 거절하겠다. 그는 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5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내가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이거 포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일어나겠다. 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즉 거룩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단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결단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이것보다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거룩한 결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결심을 하는 성도 참으로 귀한 성도입니다. 이런 결심을 내리는 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직장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죄악 가운데 거닐지 않겠다. 이 결단 내리는 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시죠. 그러나 그 결심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다릅니다.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지만은 그 결심,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믿음에 결단하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서 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를 채찍질하고 있는 애굽 병사를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국의 왕자가 병사 한 명을 쳐서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문제가 많이 되지만은 당시 절대 군주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도, 실수로 죽여도 그것이 큰 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겨져 있지만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모세가 죽였던 이 사건은 단순한 병사 한 명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내란 음모죄와 같은 그 정도의 숨겨져 있는 그러한 사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기대했던 것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고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도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보고 같이 동조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모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모세를 버린 것 같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바로 아침에 그는 믿고 있던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에게서도 버림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났는데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이렇게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추락을 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돕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침묵을 하셨습니까? 누가 보아도 모세의 나이 40은요, 그때는 황금기였습니다. 그는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40세에 일어난 그 모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은 저 가시떨기와 같다 비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80세가 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40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40세의 모세를 이스라엘을 리더로 세워주셨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이 모세가 바라보고 있었던 알고 있던 리더는요 바로입니다. 바로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가 그가 보고 있던 유일한 리더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40세 이 모세가 리더가 되었다면요, 그는 또 한 명의 바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모세의 왕국을 이루었겠죠. 위대한 일을 이루은 모세의 이야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역전의 이야기,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의 인생이 되었을 것이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그런 인생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되어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신앙이 좀 좋아 보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그 속에서 솟아올랐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감에 의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좌절하고 분노하죠. 그러나 믿음이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성도가 많이 있죠. 40세의 모세가 리더가 되었다면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여러분도 다 동조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격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잘 모릅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너무나도 축소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시키는 도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도구, 그 정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참으로 선하신,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인격, 그 인격을 잘 만나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런 의문을요, 저도 품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지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대우하시는, 나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나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를 대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님은요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어느 극과도 비교할 수 없고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대우를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살짝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곰곰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디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루살렘이 온전히 훼파를 당했죠. 성전도 무너졌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고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살 기력이 있었겠습니까?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어찌 이리 대우하십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야, 나는 너희들을 최상의 것으로 대우하고 있다. 아마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을 것이고 너희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실 때 여러분 개인 개인을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내가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다니엘 플럼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은요 나의 최고의 사명은 갈호를 섬기는 것이다. 이 속에 여러분 개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고의 사명은 정근이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최고로 대우하고 있고 내 사명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최고의 사명은 정근이를 섬기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목사님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사명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근거해서 미래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이 나옵니다. 과거도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아오는 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최고로 대우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양은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보면서 그분들은 죽어가면서 일제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최고로 대우를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또 손양은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걸어갔었는데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들을 보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것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를 40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도망을 내서 80세가 되도록 이렇게 살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고로 대우하신 것입니다.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만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는 그의 후반부 삶, 그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40세, 때로는 가혹해 보이지만은 모세를 그렇게 대우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조금만 더 빨리 이것을 깨달았더라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내 인생, 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그가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은 40년 광야 생활은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떠오르는 태양은 날마다 나를 위해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노래하면서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이나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그 지팡이를 짚고 양떼들과 노래하면서 그렇게 그의 인생 40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때로 비참한 가운데 참 내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가시 덤불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나면은 아, 이래서 하나님은 이리 대우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택하셨던 나무는요, 다른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떨기, 떨기나무입니다. 이 가시떨기는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나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려고 하는데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데 가시덤불에 임하다니요. 이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재하실 나무라면요, 이런 나무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나무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에 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에 불꽃 가운데 임하시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것입니다. 이야, 맞아. 저 백향목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어울려. 아니면은 지금 이 시대에 임하시려면은 미국에 가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 있죠. 2200살 정도 된 그 95m까지 자란다고 하는 그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그 나무, 그런 나무들 종류 중에서도요 가장 큰 나무의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제네럴 셔먼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 나무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게 무슨 나무가 아니라 거대한 벽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직접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그 찍어놓은 사진 여러 장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나무는 사진 한 장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기 위에 끝이 보일 정도로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러한 나무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볼품이 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왜 이 초라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겠습니까?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나무가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내 인생과 똑같은 나무가 바로 저 나무라는 것. 나무도 아닙니다. 가시덤불이죠. 다 피해서 가는 가시덤불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쳐다도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가시덤불입니다. 심지어 양떼들조차도 피해가는 그런 가시덤불이죠. 제 인생이 나와 같은 나무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마음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에 가시떨기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떨기나무는 80세가 된 모세를 상징해주는 나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너 떨기나무 같은 모세야, 내가 너 태워주겠다. 내가 너 태워주면은 이렇게 인생 끝나지 않을 거다. 사실 모세에게도 한참 물이 오른 백향목 같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고 자만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고로 대우해 주시던 방법은요. 모세에게 침묵하는 것이었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여기까지 낮아져야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꽃의 그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백향목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불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아니면 자이언트와 같은 그런 나무들 그와 같이 되어야 나를 쓰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란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불을 붙여주시냐면은 떨기나무와 같이 내 마음이 낮고 낮고 낮아져서 그 마음이 외롭고 아픈 그래서 통곡하는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좋은 제목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으라.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아이들 오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만나면 그렇게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좋은 제목이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인물이 좀 되고 그나마 저에게 경제력도 좀 있고 그 저에게 건강도 좀 있고 저는 그래도 성격은 저 사람보다 좀 더 낮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을 해주셔서 높은 곳에 올려주시면 제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겠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낮은 대로 임하지. 또 왜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높아져만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백향목일 때에 쓰시지 않고 가시나무 덤불이 되었을 그때에 쓰셨습니다. 내 인생에 너와 같구나.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래 이제 내가 너를 태워주면은 너는 의무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제서야 불꽃으로 임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천하를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을 이쪽으로 인도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40세 되었다면요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아닙니다. 이쪽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백향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든 낮은 지위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떨기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태워주시는 그러한 떨기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천하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로 내 혈기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나를 태워주십시오. 나를 태워주시면은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실 때 함께 울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춤을 출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태워주십시오. 그때는요 의무감에 의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드림 교회가 하나님께서 태워주시는 떨기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